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변함없이 날카로운 호기심으로 무장하신 청취자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워낙 바쁜 일상 속에서 막 파편화된 뉴스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압도당하기 쉬운데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귀중한 자료들을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리고 큰 그림을 아주 쏙쏙 뽑아내는 게 오늘 저희 핵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흥미롭고 또 묵직하거든요. 2026년 2월 26일, 바로 오늘 목요일자 최신 시사 이슈 기사 4편하고요.
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견지하는 겨울방주라는 평론가의 논평을 같이 엮어서 보내주셨어요.
와, 라인업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요동치는 한국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시작으로 해서 새롭게 도입된 대통령 경호처의 AI 시스템,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아슬아슬한 지정학적 벼랑 끝 전술까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진짜 전혀 달라 보이는 세 가지 주제인데 이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보는 과정이 오늘 꽤 지적인 자극을 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런데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님께 아주 중요하게 고지해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죠.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인 국내 정치 자료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매우 날선 정치적 견해와 논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지지하지 않으며 단지 청취자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에 담긴 내용과 평론가의 시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을 철저히 분석자의 시각에서 따라갈 뿐이라는 점, 청취자님도 염두에 두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뜯어보죠. 오마이뉴스와 심앤언론 인들레의 기사, 그리고 이에 대한 평론가의 분석이 담긴 문건인데요.
네, 숫자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맞아요. 최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 이른바 NBS 2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표를 보면 숫자가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5%포인트나 폭락하면서 17%를 기록했어요.
엄청난 하락폭이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해서 45%로 훌쩍 뛰었고요. 그 뒤를 조국혁신당이 4%, 개혁신당 3%, 진보당이 1%로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가장 눈여겨본 건 단순한 등락폭이 아니라 지지율이 빠져나간 인구 통계학적 특이점입니다.
아, 인구 통계학적이요?
네. 이번 하락세의 핵심은 보수 진영의 가장 단단한 코어 지지층이 무너져 내렸다는 데 있거든요.
세부 데이터가 어떻게 되길래요?
데이터를 보면 20대와 40대에서만 각각 2%포인트씩 소폭 상승해서 23%, 14%를 기록했을 뿐이고요. 핵심은 60대 지지율입니다.
60대요?
무려 17%포인트가 폭락해서 단 14%에 그쳤어요.
와, 17%포인트 폭락이요?
네. 지역별로 봐도 대구, 경북, 즉 TK 지역은 9%포인트 하락한 28%, 충청권 역시 10%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44%로 중도층은 9%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이건 진짜 단순한 민심 위반을 넘어서 지지 기반 자체가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숫자들 아닌가요?
정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이 숫자들 사이에 대단히 기이한 모순점이 존재합니다.
모순점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당이 위기라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작 지방선거 때 현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오히려 53%로 늘어났어요.
네, 여당의 힘을 실어주자는 게 53%라고요?
네, 반대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줄어들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이 가볍다는 응답률도 42%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지지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이렇게 높은데 선거에서는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맞습니다.
숫자가 빚어내는 심각한 인지부조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바로 그 기이한 틈새를 평론가 겨울방주가 아주 파격적인 시각으로 파고듭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평론가는 현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에 주목합니다. 장 대표가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른바 절윤, 그러니까 절연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했잖아요.
아, 네.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었죠.
그게 이번 지지율 폭락의 표면적인 트리거가 되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기사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온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고요.
그러면 장 대표의 그런 행보가 당이 망가지는 걸 몰라서 하는 단순한 헛발질일까요?
평론가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무릎을 치게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단순한 헛발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 있다.
네. 오히려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일종의 연막탄일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의혹을 제기하죠.
연막탄이요? 그럼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진짜 목적은 보수 진영의 몰락으로 위장한 채 이른바 뉴 이재명 지지층의 탈을 쓰고 더불어민주당 내부로 침투하려는 트로이 목마 전략이라는 겁니다.
와, 트로이 목마요. 처음엔 너무 영화 같은 시나리오 아닌가 싶었는데 민주당 내부 상황을 짚은 다음 자료를 보니까 아기가 꽤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 트로이 목마가 향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내부 상황을 보면 진영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감지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겨우 8개월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 언론 민들레의 기사를 보면 진보 개혁 진영 내부에서 서로를 악마화하는 현상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져 있는 건가요?
한쪽에서는 유시민, 조국, 김호준 같은 상징적인 인물들을 반명, 그러니까 반 이재명 세력으로 낙인 찍으며 공격을 퍼붓고요.
네.
다른 한쪽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소속 다수 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향한 칼날이 더 날카로운 형국입니다.
이 극심한 내홍의 중심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뉴 이재명이라는 집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이 용어의 기원을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지난해 9월 11일 한겨레 1면 톱기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목이 이 대통령 지지 63%, 넷 중 한 명은 뉴 이재명이었죠.
네, 기억납니다.
당시만 해도 이게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하며 새롭게 유입된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지칭하는 꽤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분석 용어였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유튜버나 일부 스피커들에 의해 그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어서 진영 내 편가르기와 공격의 무기로 오용되고 있다는 것이 민들레 기사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의 이면을 정준희 교수와 조국 대표의 발언을 엮어서 분석한 평론가의 시각이 대단히 예리하더라고요.
네, 이 뉴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지지층이 전체 유권자의 약 10%에 달하는데요. 평론가는 이 10%의 본질을 묻습니다.
본질이요?
이들이 과연 민주주의 수호나 불평등 해소 같은 진보적 가치에 동의해서 민주당에 머물고 있는가? 분석의 결론은 아니다, 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까요?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를 부양하고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모여든 철저히 경제적 실익만을 쫓는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 집단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진보 진영이 추구해온 기본소득이나 복지 확대보다는 기업 감세나 주가 상승 같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 반응하는 유권자들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평론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된 트로이 목마를 연결합니다. 오로지 이익을 찾아 당의 색채를 덧입은 20%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내부의 침투에 진보 진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이 분석을 보면서 저는 꽤 서늘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실물 경제가 악화되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이들이 기대했던 실용주의적 이익이라는 약발이 떨어지면 이 거대한 10%의 유권자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평론가가 던지는 가장 뼈아픈 화두입니다. 확고한 정치적 철학이나 가치관의 공유 없이 오직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뭉친 정치적 연합은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네요.
더 큰 이익을 약속하는 곳이 나타나면 언제든 당을 배신하고 새로운 트로이 목마가 되어 이동할 수 있다는 취약성을 철저히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한국 정치판에서 보이지 않는 의도를 품고 움직이는 집단이 여론과 정당의 지형을 어떻게 교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롭고 무서운 분석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앞서 정치판에서 트로이 목마처럼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침투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의도에 대한 개중의 공포는 비단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 볼까요?
네, 무대를 차가운 기술의 영역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면 국가 권력이 보입하는 최첨단 기술 앞에서도 시민들은 정확히 똑같은 형태의 공포를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가 올 2월 중순부터 자체적인 생성형 AI 챗봇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고 합니다.
국가 최고 보안기관이 자체 AI를 도입했다는 건 상징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경호처는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내부 자료를 이 AI에게 학습시켰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기술적 특징이 바로 RAG, 즉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의 적용입니다.
아, RAG 기술이요. 청취자님을 위해 이 기술을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AI에게 일종의 오픈북 테스트를 치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일반적인 AI는 모르는 질문을 받으면 막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환각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을 종종 일으키잖아요.
네, 챗GPT 초기 모델들에서 많이 봤던 현상이죠.
하지만 RAG 기술을 적용하면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반드시 사전에 입력된 공식 문서나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만 정보를 검색하고 출처를 밝히도록 철저히 통제합니다.
정보의 정확성과 보안이 그야말로 생명인 경호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기술적 조치였던 셈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황인권 경호처장이 그리는 청사진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외부 인터넷망과 완전히 차단된 폐쇄망을 구축해서 정보 유출의 원천을 봉쇄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폐쇄망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AI가 행사장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방대한 최신 법령을 검색하며 복잡한 문서를 번역하고 요약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상당히 효율적이겠네요.
장기적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경호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가 아주 돋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셨죠?
AI가 이렇게 화두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국가 최고기관의 AI 시스템 도입 시도가 과연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평론가의 글을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과거에 아주 뼈아픈 실패의 역사가 존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정권 시절이었던 2025년의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과 작년 일이네요.
당시 정부는 민간 기업인 카카오 엔터프레이즈와 손에 잡고 AI, X-ray, 첨단 로봇 등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이른바 AI 과학 경호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대대적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한 거죠?
이 프로젝트는 결국 좌초되고 말았는데 그 실패의 핵심 원인이 바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반대한 이유가 정확히 뭐였나요?
당시 제기했던 공포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첨단 AI 기술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얼굴 표정, 걸음걸이, 미세한 행동 패턴까지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만 해도 좀 소름 돋는데요.
시민들은 자신이 자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국가 권력의 거대한 감시망 아래에 놓이게 되고 개인의 고유한 감정 상태마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프로파일링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폭발한 겁니다.
그 두려움은 대단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네요. AI 시스템의 알고리즘적 추론 결과 하나만으로 평범한 시민의 위험 인물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고 선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데이터에 의한 통제가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할 수 있다는 기술과 권력의 결합이 가져올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민사회가 정확히 꿰뚫어본 것이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군요.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AI의 예측만으로 누군가를 통제하려 든다는 것.
결국 2025년에 그 거창했던 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중단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AI 시스템이 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그렇죠.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철저히 배제했고요.
네. 대우 AI의 기능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과학 경호가 아니라 내부 분석 위주의 철저한 행정용으로 대폭 축소시킨 거잖아요.
거기에 폐쇄형 전산망이라는 제약을 둔 것도 결국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감시사회의 공포를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거죠.
기술이 가져다주는 극강의 효율성과 시민이 지켜내야 할 권리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이 챗봇인 셈이네요.
대단히 예리한 종합입니다.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일지 몰라도 그것이 국가 권력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반드시 시민사회의 감시와 사회적 합의라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스템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통제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시민의 반발에 부딪혀 스스로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완전히 돌려볼까요? 글로벌 지정학의 무대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제네요.
국내 정치판의 여론 통제, 국가기관의 기술적 통제, 이번엔 전 세계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패권 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 자료, 루몽드 기사 내용이죠.
맞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바로 오늘 2월 26일 목요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간접회담이 재개됩니다.
이 회담 테이블이 차려지기까지 양국이 걸어온 길을 복기해보면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돌려막기에 온 아슬아슬한 타임라인 그 자체입니다.
이 갈등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국정연설이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식 석상에서 이란의 행보를 악의적인 핵야망이라고 노골적으로 규정하면서 최고조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아, 그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는 게 곧바로 증명되었죠. 작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뒤이어 미국마저 이란 폭격에 가담하면서 양국은 무려 10일간의 치열한 전면전 양상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짧지만 정말 파괴적이었던 무력 충돌은 중동 전체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올 1월에는 이란 내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외교적 단절을 넘어선 적대적 파국으로 치달았네요. 그나마 이달 초에 오만 정부의 필사적인 중재가 있었기에 제네바라는 협상 테이블이 가까스로 마련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테이블에 앉은 양측의 요구 조건을 보면 접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팽팽한 평행선입니다.
미국은 뭘 요구하고 있나요?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반드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응은요?
반면 이란의 태도는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현재 상황을 전쟁도 평화도 아닌 모고한 상태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핵 문제 자체를 협상 의지에서 완전히 배제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란이 진짜 원하는 건 뭔가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뿐입니다.
양보라는 단어는 두 나라 사전에서 아예 지워버린 것 같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평론가 겨울방주의 날카로운 시선이 돋보입니다.
평론가가 또 어떤 통찰을 보여주나요?
평론가는 이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사태의 표면적인 명분, 즉 핵 억제라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태의 배후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하죠.
아, 철저하게 강대국들의 이권 개입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 벼랑 끝 전술을 해부하는군요.
네. 미국이 이렇게까지 군사적, 외교적 무리수를 두며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가 과연 세계 평화와 핵 확산 방지 때문일까? 평론가의 길문은 이렇습니다.
평론가의 결론은 뭔가요?
그 이면에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정학적 지배력을 영구적으로 확보하려는 셈법이 있다는 겁니다.
지배력이요?
네, 혹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란이 보유한 막대한 석유 자원의 통제권을 탈취하려는 은밀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나 미국이 이란 내정에 개입하려 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단순히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중동 패권을 쥐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의 일부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평론가가 이 상황을 강대국들의 이권 개입 속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표현한 것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패권 통제라는 숨은 의도를 위해 언제든 전 세계를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과연 이 제네바 회담의 진정한 의미의 끝이나 평화라는 게 좀 문제할 수 있을지 아주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각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합의란 존재하기 어렵죠. 표면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통제권을 주기 위한 강대국들의 체스게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덧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방대한 자료들을 모두 파헤쳐 보았습니다. 처음엔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세 가지 이슈였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의 거대한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흩어진 점들이 선이 되는 순간이죠.
암시아는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스스로의 기능을 축소하고 폐쇄 망안으로 들어간 국가의 AI 기술, 그리고 평화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중동의 자원과 패권을 통제하려 벼랑 끝 전술을 불사하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정말 하나로 깨어지네요.
결국 오늘 다룬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앞서 수차례 언급했던 보이지 않는 의도와 통제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님, 이렇게 깊이 있는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훌륭하고 묵직한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 덕분에 오늘도 단순한 뉴스 읽기를 넘어선 의미 있는 통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자료가 남긴 여운이 상당합니다.
오늘 저희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인해 기능이 축소된 초보적인 행정용 AI와 어떤 굳건한 정치적 가치 대신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에 조차 정당을 옮겨다니는 10%의 트로이 목마 유권자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오늘 자료들을 모두 관통하는 이 시점에서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간 완전히 새로운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오, 어떤 상상이죠?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AI 기술이 우리가 인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 은밀하고 정교하게 발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그리고 거대한 정치 세력이나 권력이 이 고도화된 AI를 이용해 특정 유권자들의 내밀한 감정과 경제적 이익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조종하는 맞춤형 정치적 트로이 목마를 무한대로 생성해낸다면 어떨까요?
와,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공포가 정치와 완벽하게 결합하는 순간이네요.
정보가 곧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정교한 알고리즘이 내 감정의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세상이 온다면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스스로의 이성과 확고한 의지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의 이익을 믿기로 치밀하게 설계해놓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철저히 통제당하고 설득당하고 있는 걸까요?
기술의 발전과 보이지 않는 의도가 만났을 때 우리 민주주의가 직면하게 될 가장 섬뜩하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대화의 끝에 아주 묵직한 숙제를 남겨주시네요.
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던져드린 이 마지막 도발적인 화두,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뉴스를 보실 때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추천 알고리즘에 보이지 않는 의도도 한번 의심해보면서 말이죠.
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자료들을 엮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자신만의 시각을 일치했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